예, 새벽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 예, 근사님 반갑습니다. 예, 제 소개 짧게 하고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전포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신 가정에서 태어났고 저희 집에서 한 200m 떨어져 있는 재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저희 집에 가까이 있는 부산 북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를 마치고 뉴질랜드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에서 한 3년 공부하다가 다시 부산 북교회로 부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목사님도 부목사님 계셨다가 담임 목사님 되셨는데 북교회에서 한 7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제가 뉴질랜드에서 있던 그 교회에서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한 3년 사역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제가 다시 담임으로 와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입장이고 또 저희 성도들 가운데에는 저하고 초등학교 동기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로 장로님 중에서는 원로 장로님 아들이 제 친구이고 제 친구가 친구의 아버지가 집사님으로 계시고 그런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교회하고 또 제가 인연이 있는데 저희 아들과 딸이 어릴 때 여기 한사랑 유치원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사랑 유치원 졸업할 때 양정교회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축복했던 시간도 많이 있고 제가 전포동에 살다 보니까 이 양정 지역이 옛날에 먹을 것이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떡볶이, 뭐 라면 참 친구와 많이 뛰어놀았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참 양정교회, 양정중앙교회 많이 다니는데 또 복된 교회, 또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 모시고 목회하는 교회 와서 또 말씀의 은혜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단을 건축하고 있는데 제가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가 64년도에 개척되었는데 교회 본 건물은 지은 지가 80년에 지었습니다. 양정교회가 75년에 지었으니까 저희하고는 5년 차이 나는데 저희 교회도 지금 아마 양정교회 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많아지니까 엘리베이터를 하나 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법적 조항이라든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뭘 하나 붙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배워서 저희 교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를 마중 나갑시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다들 한 번쯤 기다려 보았을 것입니다. 학교 갔다가 또한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에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고 정해진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사랑한다는 뜻이고 기다리는 자체가 설렘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공항에 가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외부 인사를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환영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외국에 가는 일이 많았는데 공항 입국장에 딱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처럼 무서운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항 입국장에 문이 열리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면서 그 얼굴에는 설레임과 들뜸과 환영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문이 열렸다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오면 고개를 툭 숙이다가 또다시 문이 열리면 또 보고 그러다가 내가 그리고 하고 반가운 사람이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꽃다발을 들고 주면서 안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아도 아랑곳 없이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어린아이는 오래간만에 아빠를 보고 울으면 와 울면서 뛰어가면 아버지가 번쩍 안아서 품어 안아주는 거죠. 얼마나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누군가를 마중 나간다, 누군가를 기다린다.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이 자리 왜 나왔습니까? 저희 교회도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새벽에 아이들이 손을 잡고 올라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왜 왔습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 왔잖아요. 새로운 마음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실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은혜가 반감되는 것이죠.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기다리는 사람 마음을 잘 표현했죠. 이미 이 사람은 그 사람에 가 있는 거예요. 오지 않아도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을 너무나 적절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를 묵상하면서 아니 읽으면서 기억하면서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얼굴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탕자에 비위에 놓는 아버지 얼굴 떠올랐습니다. 집 나간 아들 분명히 고생할 것인데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저 마을 입구를 쳐다보고 있는 그 아버지 어떤 마음일까요? 동일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어느덧 2019년이 지나가고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건축하면서 이런 마음을 모아서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 건축하고 난 뒤에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큰 문제 생기는 거 아시죠? 마음을 쫙 모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중 나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한 마음으로 모아지고 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마중 나가자.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바라면서 마중 나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2019년 보내고 2020년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처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올 한 해가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슬픔, 걱정, 자식의 진로, 취직, 뭐 결혼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변화상 사건과 같은 특별한 은혜이죠. 사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내 일생 일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용모, 즉 얼굴도 변화되었을 뿐 아니라 옷도 희어졌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만화나 드라마 보면 주인공 뒤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서 사람이 환하게 빛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모양 자체가 변화되면서 환하게 빛난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중에 부활할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몸, 없어질 이 몸과 다른 부활했을 때 완전히 달라질 그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면서 변화되어진 예수님 모습 보는 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모세와 엘리야도 만났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저는 궁금했어요. 모세와 엘리야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진이 있었습니까? 초상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단번에 알아봤어요. 저 사람 모세다, 엘리야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저분이 모세야. 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면 이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때는 또 다른 인식의 방법으로 딱 보면 저분이 아브라함이구나. 저분이 요셉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할례를 행할 때에는 엘리야의 자리를 마련해 놓는데요. 성인식을 할 때에도 엘리야의 잔을 마련해 놓고 엘리야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엘리야는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예요. 지금만 그렇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위대한 목사님, 뛰어난 목사님 만나서 그분의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은혜롭게 생각하는데 이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놀랐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여기 구름은 헬라어로 네펠레라는 뜻인데 또 구약 성경에서는 아난이라는 히브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감동 주시는 것 말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신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앞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앞서 짧게 제 소개를 했지만 저는 불신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둘째 형님이 저희 집 가까이 있는 재건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저도 형 따라 교회 대항 축구 시합을 한다는데 선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불법 선수로 출전하게 되어서 그 길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건교회 아시죠? 재건교회 아시죠? 모르십니까? 불 안 켜는 교회예요. 주일날 밥을 하지 않는 교회, 밥을 하지도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시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고 옥에 갇혔다가 추루간 성도들 중에서 교회를 개혁하자라고 시작한 분들은 고신으로 가고 기존의 교회들은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다 이미 더러워졌다. 새로 교회를 개척하자, 재건하자 이래서 재건교회가 생겼습니다. 재건교회 안에는 초창기에는 파마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디에 돈을 쓰느냐. 파마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추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불도 켜지 않고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굳이 이해가 안 되죠. 그만큼 잘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갔던 교회가 재건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교 때 참 큰 은혜를 받고 서울에 있는 청년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큰 집회에 가보게 되었어요. 한 90년 초였는데 부산에서 부산역에서 새마을 기차를 타고 장소에 갔더만은 또 버스를 대절해 놓았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저 깊은 곳에 한 시간 정도 딱 갔는데 야 그런 곳에 처음 가봤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모였는데 첫날 집회를 새벽 1시까지 하는 거예요. 몸도 피곤한데 야 이거 잘못 왔다. 집에 빨리 가야 되겠다. 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 어딘지도 모르는데. 선교사님이 첫날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첫날은 누구나 힘들다. 누구든지 첫날은 힘들다. 이튿날을 기대하라. 3일을 기대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첫날은 누구나 힘든가 보다. 그래, 기대해보자. 둘째 날에 이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자 앞으로 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교회만 다니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뭘 또 영접한다는 것이지? 아마 그때 집회 장소가 우리 요 건물에 요 본당에 한 두 배, 세 배 정도 되는 거리였거든요. 그 넓이였고 강대상에서 저 뒤쪽까지 거리가 아마 저문에서 제가 앉아있던 자리가 저문쯤 되었을 것입니다. 이래서 찬양을 하다가 막 부르시는데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나도 지금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갈등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갈까 말까 그러다가 한 발짝을 내딛어서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에 좀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 혼자만 숨겨왔던 잘못된 죄악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엄마 지갑에서 돈 1,000원 훔친 거, 학교 시험 치고 난 뒤에 성적 좋은 것은 보여주고 성적 나쁜 것은 저 책상 밑구석에 숨겨놓은 거, 거짓말한 거, 나쁜 짓 한 거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해결하면, 이거 보여주시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거 해결시키고 저거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면 저거 보여주시고 그 짧은 거리 오는 동안 제 20몇 년의 삶 가운데 지었던 죄를 다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울고 눈물 뿌리고 콧물 흘리며 기도한지 몰라요. 제 평생에 그래 울어보는 처음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교회에서 말한 구원의 기쁨이구나. 이것이 교회에서 말한 구원이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10년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구원의 기쁨. 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대학생 될 때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나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답답해서 변화산에 불로 올라가서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 또한 신앙이 너무 침체되거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침체되잖아요. 사람 관계 속에서 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친해지기도 하지만 미운 정 섭섭한 점 많이 듭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이 점점 침체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 내 일생일대에 정말 특별한 은혜를 한번 부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청년 때, 내 어릴 때 그때 깨달았던 그 확신 위에 또 한 분의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은혜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일상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여러분 변화산 같은 이런 특별한 은혜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다 하면 매년 그 기도원을 찾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 은혜를 기반으로 그 믿음에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면 변할까요? 여러분, 기적 경험하면 사람 변합니까? 아니에요. 충격은 받아요. 도전은 받습니다. 그 뒤에 일상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특별한 은혜는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버립니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로 할 때 아주 오래됐죠. 범정동에 사는 이 동네 아이들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그 아이들이 참 별났어요. 얼마나 별났는지 하여튼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중에 한 아이가 저 미당에 놀러 갔다가 다이빙을 하면서 다이빙을 했는데 밑에 돌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장담 못한다. 며칠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어요. 그때 그 어머니도 교회 오시고 온 가족들이 막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도 깨어나서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신앙생활 할까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기적은 이벤트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의 강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오시가 말씀 전하죠. 간식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의 은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 가까이 가지 않으면 특별한 은혜는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은혜를 늘 갈망해야 됩니다. 아니, 특별한 은혜가 없다더라도 기도할 때마다, 그죠? 말씀 읽을 때마다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경상도 말로 시룬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딱 새벽기도 말씀 끝나고 난 뒤에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 임재안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한 10분, 20분 시루죠. 막 기도하면서 이 생각도 나고 저 부분을 기도하다가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은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들이,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계속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함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하여 계속 기도해 나가서 그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시루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때로는 5분 안에 깊이 들어갑니다. 걱정은 떠나가고 염려는 없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살아 역사하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제 머릿속에 매일 한 서너 편의 설교가 돌아가고 있어요. 새벽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이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이 말씀이 저 말씀으로. 이거 참,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목사들에게 주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는 은혜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일상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면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한 은혜, 일상의 은혜를 사모하시는데 202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이 주실 은혜, 이 하나님 마중 나가야 할까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마중 나갑시다. 여러분 앞서 제가 시를 언급했다시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얼굴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은혜 주실 주님,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하고 은혜 받기 원하는 우리하고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하고 은혜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어떤 마음이 더 클까요?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기 원해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거든요. 답답합니다. 은혜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나무에 달려있는 감, 우리가 잊기는 하지 못하지만 익은 감 우리가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져도 뚜껑을 딱 뜯고 있거나 뒤집어 놓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수련회 갈 때마다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은혜 받는다. 여러분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회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만큼, 간절히 바라는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한 수도사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스승님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하루 더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돌려보냈어요. 이 제자가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뜻이 보이지 않아요. 또 찾아왔어요. 그래? 또 기도해라. 3일을 시켰어요. 4일째는 완전히 풀어 죽었습니다. 아마 저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그래? 따라와. 강쪽으로 데려갑니다. 발목, 무릎, 허리까지 딱 갔을 때, 자, 강물에 뭐가 보이냐? 이제 제가 뭘 보기 위해서 머리를 꼭 숙입니다. 그때 스승이 목덜미를 잡고 물에 꽉 쳐박아 이었어요. 순식간에 당한 일이죠. 숨을 한번 들이쉬면 좋은데 아무 생각 없이 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죠. 발버둥치도 스승이 얼마나 힘이 센지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머리를 꽉 꺼집어내면서 스승님 웃습니다. 너 왜 그렇게 발버둥쳤냐? 아니 스승님, 살려고 발버둥쳤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아봐라 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사랑한 사람은 정말 간절히 기다려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제 평생의 말씀입니다. 나를 찾으라. 간절히 찾으라. 간절히 찾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상처와 아픔 그리고 섭섭하면서 벗어나야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면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해 주시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신앙생활한 지 3년 안쪽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3년 좀 넘어갔다. 한 5년 넘어가면서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훈련시키거든요. 조금 인내와 그 다음에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 훈련시켜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우리 마음이 섭섭함이 생겨요. 제가 고등부 전도사로 할 때 한 학생 중에 아버지가 우리 교인이 가남이 되셨어요. 가남으로 참 투병생을 했는데 믿음이 참 좋으셨어요. 간절히 살려내기를 기도하고 그 아이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뒤에 그 아이가 저를 찾아봐서 전도사님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데려간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 하나님 싫습니다. 그 애가 그때부터 신앙의 발을 한 발 뒤로 물러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신앙이에요. 그때 섭섭함과 실망이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한 발자국 뒤를 빼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뒤에 빠진 신앙, 저 뒷자리에 앉아있는 신앙,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빠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 아이만일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회 가다가 상처받고 본의 아니게 마음이 아프고 기도 간절히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이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헤어지고 나면 사랑하기가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랑의 상처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말은 하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또다시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가 바로 신앙의 토약을 기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내 살아있는 동안 그 선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가면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 다 타보셨죠? 비행기 다 타고 올라가면 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 다 보입니다. 밑에서는 산에 가려서 보이지 않고 빌딩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하늘 올라가면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저 앞에 무엇이 있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 배를 바라보면 작은 배도 큰 배 바다에서 보면 이 땅에서 보면 큰 배는 와 크다고 이야기하죠.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한번 보십시오. 큰 배나 작은 배나 지나가는 자국 금방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셔요.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아픔이지만 그 아픔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시간만 지금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큰 미래를 바라며 큰 앞날을 보며 인생의 전체를 바라볼 때 비록 지금 응답받지 않는 기도 제목 끝에의 괴로움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을 지나오면서 섭섭한 것,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좀 불만의 마음이 있다면 그래, 이번에 기도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그렇게 믿으시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갈망한 것 더 이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특별한 은혜, 일상적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중 나가시고 상처받은 모든 걸 다 내어놓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달려가려고 합니다.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달려가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온 교회가 연합하여 힘을 얻고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하고 보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 새 마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또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달려가게 해주시었고 이 마음 가지고 달려갈 때 특별한 은혜, 일상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